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가 13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날 193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를 통해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15개 이사국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날 선거 결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봉, 세네갈 등 4개국이, 동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사국에 당선됐습니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와 쿠바, 불가리아가 선출됐고,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당선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해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네팔이 포함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락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유엔 총회가 또다시 끔찍한 인권 탄압 전력이 있는 국가들을 선출했다며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4일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연장에 접근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뉴스타트 연장을 위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협정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양측의 공동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발표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소셜미디어에 뉴스타트 연장을 위한 합의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시사한 이후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발표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중국을 핵 통제 협정에 참여시키로 합의했다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 전망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13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다투쿠 세리 히샤무딘 후세인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의 전략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와 호주로 이루어진 쿼드 4개 나라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은 집단 안보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략이 추구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사고방식이며 미국의 지배와 패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4일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에 맞는 대응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자국의 지질 조사선인 오르추레이스가 지중해내 임무를 위해 돌아왔다면서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내 협상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터키 에너지부 장관은 터키 지질조사선이 지중해 동부 해역에 도달해 13일부터 탐사를 시작했고 14일 정보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터키와 그리스를 중재해오던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3일 터키가 지중해 동부 긴장 완화 노력을 약화하는 일방적인 조처를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계선인 바로샤 지역은 키프로스 북부 터키계에 속해 있고 이를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신임 총리가 14일 정치적 위기 상황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파로프 총리는 이날 신임 총리로 임명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퇴진은 국민의 뜻이라며 오늘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파루프 총리는 또 대통령이 자진 사임을 약속했던 첫 합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소른바이 젠크베코프 대통령은 내각이 형성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될 경우 자진해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7인조 K-POP 남성 악단 방탄소년단 BTS의 인기는 점점 더 치솟고 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지난 9월 5일 한 주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음악을 기리는 빌보드 핫 100 순위에 1위로 데뷔했는데요. 이번에는 BTS가 한국어와 영어로 후렴구와 랩을 부른 Savage Love가 핫 100에서 1위에 올랐고요. 다이너마이트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한 달 넘게 빌보드 상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BTS의 수상 소감이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TS는 지난 7일 미국의 미한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행사에서 미한 우호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주는 벤플릿상을 받았는데요. 수상 소감에서 BTS의 리더 김남준 씨는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의 꼬투리를 잡고 대규모 반한 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 세계 BTS 팬들의 거센 비난에 부딪히자 중국 외무부 대변인이 나서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문화 예술에 기여한 공로로 BTS 단원들의 병역을 면제시켜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병무청은 면제는 힘들지만 연기는 가능할 것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그리고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심층 보도를 진행 중인 크리스틴 셰머스 기자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3도에서 16도, 신의주 2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4도에서 18도, 함흥 2도에서 16도, 청진 지역은 3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BTS의 노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마음으로 완성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다이너마이트,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Cause I'm home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it a baseball, I'm ready. Let's g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쿠바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실패했습니다.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사디르 자파로프 야권 지도자를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새 이사국이 결정됐군요.
네, 유엔 총회 193개 회원국이 13일 투표를 통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일부 이사국을 새로 선출했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쿠바가 의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실패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의석이 몇 석이나 되나요?
네, 총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역 안배를 위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서유럽과 기타 지역 등이 5개로 나눠서 의석을 분배하고 있고요. 이사국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럼 이번에 선출한 의석은 몇 석인가요?
네, 모두 15석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석을 새로 선출해야 했고요. 아프리카 4석, 동유럽 2석, 라틴 아메리카 3석, 그리고 서유럽이 2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사국 선정에 이견이 별로 없어서 거의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상황이 좀 달랐나 보군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4개 자리를 놓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5파전이 벌어졌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사국은 전체 193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를 통해서 과반 득표를 얻어야 하고요. 이 100은 의석수에 따라서 상위 득표를 얻은 나라가 선출되는데요. 파키스탄이 169표, 우즈베키스탄이 164표, 네팔 150표, 중국이 139표를 얻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90표에 그쳐서 탈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인권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 이사국이 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들은 이 사우디가 인권운동가, 제야 정치인, 그리고 여성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말 카쇼기 씨 사건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2년 전에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이자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였던 자말 카쇼기 씨가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잔혹하게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사우디 정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뽑힌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볼리비아와 영국, 중국, 쿠바, 프랑스, 가봉, 아이보리코스트, 말라위, 멕시코, 네팔, 파키스탄, 러시아, 세네갈,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대했던 또 다른 나라들이 의석을 차지했군요.
네, 국제인권단체들은 참혹한 인권 탄압 전력을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 쿠바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요. 표결 후 루이 샤르보노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담당 이사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유엔 대표직 선출은 더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후보국이 나오게 되면 투표를 통해서 부적격한 나라를 탈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샤르보노 이사는 만일 다른 후보 국가들이 더 있었더라면 중국, 쿠바, 러시아도 선출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격 없는 나라들이 추가됐다고 해서 폭력을 막고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업무가 차질을 빚진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미국은 인권이사회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위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권인사회가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처우 조사에 치중하면서 정치적인 편견과 모순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3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미국은 이사회 탈퇴를 결정하기 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인권이사회의 개혁을 촉구했지만 유감스럽게 그런 요구들이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 결과 러시아, 중국, 쿠바 같은 이런 끔찍한 인권 탄압 전력 있는 나라들이 인권이사국이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신임 총리를 선출했군요.
네,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14일 재투표를 통해서 사디르 자파로프 야권 지도자를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지난 10일에도 이 사디르 자파로프 씨를 총리로 지명했었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총리 지명 투표를 왜 다시 한 건가요?
네, 소론바이 제인 베코프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나온 의회 표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인 베코프 대통령은 의회 투표에서 이 대리 투표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투표에서도 자파로프 씨가 다시 총리로 지명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인 베코프 대통령은 이 의회 표결 직후 자파로프 씨를 총리로 인준했습니다.
자파로프 신임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민족주의 성향의 야권 정치인인데요. 지난 2013년에 벌어진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를 납치한 혐의로 장기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키르기스스탄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후 판결을 무효 처리하면서 풀려났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정국 혼란,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4일에 총선을 치렀는데요. 총선 결과 친정부 정당들이 압승을 거두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권과 시민들은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틀 후에 키르기스스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조만간 재선거 일정을 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사임했죠?
네, 쿠바트백 보로노프 총리, 또 다스탄백 두준마 베코프 국회의장도 6일 사임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부의 고위관리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네,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공화국으로 지금도 러시아와는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러시아 공군 기지도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한 고위관리가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서 지금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또 캐나다 소유의 대규모 금광도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산 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세계무역기구 WTO가 13일 이를 허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잉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징벌적 관세인데요. 관세 규모가 40억 달러에 이릅니다.
보잉사라면 미국의 비행기 제작 업체죠?
네, 맞습니다. 보잉은 유럽의 에어버스와 함께 세계 굴지 항공기 제작 업체죠. 미국과 EU가 이 두 업체를 두고 지루한 법적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고 반대로 EU는 미국이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16년 동안 양측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국 회사의 나라에서 보조금을 제공한 걸 왜 문제 삼는 건가요?
보조금을 줘서 이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이 공정한 경쟁과 무역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 삼았었죠?
네, WTO는 지난 2018년 5월에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서 경쟁업체인 보잉에 피해를 줬다고 판정했습니다. 그 뒤 WTO는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에 일부 유럽산 수입품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 부과를 허용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이 EU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달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EU가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18년에 미국이 유럽산 철강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요. 이에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요. 13일에 나온 WTO 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한편 유럽위원회는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면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WTO 판정에 대해 미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잉사에 대한 세금 혜택이 이미 중단됐다는 건데요. EU가 실제로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가 이 대법원 심리를 앞둔 주요 쟁점들에 대해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인준청문회 둘째 날 소식 살펴보겠고요. 인구조사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당국의 계획을 대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법관 인준청문회가 계속되고 있군요.
네, 13일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둘째 날 질의응답이 펼쳐졌습니다. 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주요 소송들에 대한 입장을 의원들이 물었는데요. 베럿 지명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누구와도 사전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해진 입장은 없고 입장을 정하도록 정치권에서 요구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들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피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온 개별 사안들 어떤 것들인가요?
네, 우선 오바마 케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또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의원도 이 오바마 케어의 운명이 새로 충원될 대법관 한자리에 달려있다면서 베럿 지명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네,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를 파괴하는 임무를 받지 않았다면서 나의 진정성을 법사위원들이 믿어주시길 바란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는데요.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법률가를 신임 대법관으로 선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해리스 의원의 질문에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찰스 그레슬리 의원은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당국자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베럿 지명자는 특정한 방향으로 요구를 받은 일은 없다면서 만일 이야기가 오갔더라도 짧은 대화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가 청문회 쟁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네, 베럿 지명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오바마 케어 철폐 의견을 낼 거라고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란 건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작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민 자율 침해 등을 이유로 철폐를 공약하고 이 관련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제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주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소송을 여러 건 냈는데요. 이 대선 직후인 다음 달 10일 대법원이 오바마케어 문제에 대한 심리를 돌입할 예정입니다.
베럿 지명자가 오바마케어 철폐 의견을 낼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네, 과거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을 때 이 결정을 베럿 지명자가 비판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되면 이 오바마 케어 관련 사안에 기피 신청을 할 의향이 있냐고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이 물었는데요. 베럿 지명자는 이 자리에서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외에 어떤 현안의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임신 6개월까지 중절 수술을 전면 허용했던 이 과거 대법원의 결정인데요. 이런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견해에 동의하냐는 질문이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타계한 스켈리아 대법관은 이 베럿 지명자의 상사였는데요. 이 베럿 지명자는 이 질문에도 역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소속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서 이 대법관 지명자로부터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은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어떤 문제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까?
네, 다음 달 대선 이후에 선거 관련 소송을 대법원이 다룰 경우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기간에 줄곧 우편 투표에 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배럿 지명자는 관련 질문에 대해 선거 관련 분쟁을 어떻게 판결할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보좌진과 논의한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관련 소송을 다룬 일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일이 20년 전에 있었는데요. 지난 2000년 대선 직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가 박빙의 결과를 받아들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중지를 명령하면서 부시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 대해서 대중의 반응은 어떤가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하는 쪽에서 신임 대법관을 인선하게 하자는 반응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12일 공개된 ABC 뉴스와 워싱턴포스트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지명자를 인선한 데 대한 찬성 의견은 44%에 머물렀습니다.
대선 이후로 신임 대법관 인선을 미루자는 의견은 왜 나오는 건가요?
네, 대선에서 나올 민의를 확인한 뒤에 그걸 반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펼치는 주장인데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중에 누가 이 대선의 승자가 되든 새로운 임기 4년을 시작할 사람한테 이 대법관 인선의 결정권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13일 인준청문회가 진행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도 벌어졌는데요.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대법관 인준은 안 된다. 국민이 결정하게 하라. 이런 구호들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인선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대법원의 이념 균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공화당 소속 대통령은 보수 성향, 그리고 민주당 소속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을 지명해왔는데요. 이 보수 성향인 배럿 지명자가 취임하면 대법원의 보수화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우려하는 겁니다.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라서요. 이 사망이나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결혼이 생기지 않는데요. 배럿 지명자가 만 48세여서 앞으로 최소한 수십 년 동안은 대법관에 재임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입니다.
대법원의 보수화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진보의 상징으로 꼽혔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에 이 대법관들의 성향은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갈렸었습니다. 그런데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달에 암투병 끝에 타계한 뒤에 후임으로 이 보수 성향인 배럿 연방판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건데요. 이 배럿 지명자가 최종 인준이 되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쪽이 크게 강화되는 겁니다.
앞으로 청문회 일정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14일에도 같은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에 청문회를 마감하는데요. 그 뒤로 법사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합니다. 현재 법사위원 중에 공화당 소속이 12명, 민주당 소속이 10명이라서 배럿 지명자가 무리 없이 다수 찬성표를 받을 전망인데요. 그리고 나서 상원 본회의로 송부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조사를 일찍 종료하려는 당국의 계획을 대법원이 허용했다고요?
네, 2020 인구조사, 이 센서스의 집계 작업을 예정보다 일찍 끝내려는 당국의 계획을 연방대법원이 허용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일정을 한 달 앞당겨서 지난달 말에 종료하기로 당국이 입장을 정했었는데요. 이 지역정부들과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캘리포니아주 샌허제이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이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서 집계를 계속하라는 임시명령문을 발부했었는데요.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겁니다.
하급식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과정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이 샌허제이 연방법원의 결정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명령문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이 집계 작업을 빨리 마쳐야 의회가 정한 연말 시한까지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당국이 들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역당국과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인구조사 집계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센서스국의 계획 때문에 소수계 사회 구성원들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고 이 원고 측이 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구조사가 부정확하게 집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 소니아 소토마요로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공개가 됐는데요. 시한에 맞추자고 집계의 정확성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고 이 소토마요로 대법관은 강조했습니다. 이 소토마요로 대법관은 미국 최초의 중남미계 출신 대법관인데요.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지명받아 취임했고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인구조사 센서스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역별 거주자 수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나이, 성별, 인종 같은 것들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나온 통계를 연방선거구 획정과 예산 배정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주자 수를 기반으로 연방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네, 대표적인 게 연방 하원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똑같이 주별로 두 명씩이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주의 인구에 따라서 배분되는데요. 이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방 하원의원 수가 늘어나는 주가 생길 수 있고 또 줄어드는 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인구조사에서는 이 설문 항목을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설문 항목에 관한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항목을 인구조사 문항에 넣으려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정부 등이 반발 소송을 냈습니다.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참여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이 시민권 항목 추가는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불법 체류자들을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네,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한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들의 연방 하원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그리고 텍사스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관계 법규에 어긋난다는 법원 결정이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상황에서 미국 주택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지난 3월 중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되면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부 경제 정상화 조치와 함께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크게 반등할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주택시장만큼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주택시장의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화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수요가 많은 게 한 가지 이유로 꼽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가 이 같은 상황에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이 모기지 이자율, 그러니까 주택담보 대출 이자율이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3%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집을 사려는 겁니다.
주택 매매는 보통 봄이 성수기고 여름이 비성수기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봄 성수기가 여름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봄 성수기의 수요층이 여름에 새 집 마련에 나서는 한편 큰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워싱턴 DC 일대 지역의 주택 시장을 분석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3월 중순까지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49만 달러를 기록하고 이 주택 시장에 나온 매물의 절반 이상이 열흘 안에 팔리는 등 활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이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보다 6.7% 오른 50만 7천 달러를 나타냈지만 매물은 줄어들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장 매매가 활기를 보일 때 주춤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5월까지 매매가 활기를 보이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매매가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5월부터 다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7월과 8월 모두 주택 판매가 지난해 대비해서 10%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는 센서스국 통계를 인용해서 올해 1분기 주택 소유 인구가 65.3%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이상 상승한 건데요. 주택 소유자를 이 숫자로 따지면 270만 명 더 늘어난 셈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주택 시장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건가요?
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대출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신용 점수도 이전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예금 상태나 채용 상황에 대한 확인 절차 등도 강화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또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요. 이 워싱턴 DC의 경우 연방정부나 기술기업 등 코로나 사태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업률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시장도 더 활기를 보이는 거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택시장 지형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 주택 구매자들의 성향이요. 이 편의시설과 이 직장이 가까운 대도시보다는 교외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등이 자리를 잡게 된 데 따른 이 영향으로 파악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운영하는 리얼터.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최근 설문조사 결과 주택 구매자들은 좀 더 면적이 큰 집, 조용한 동네, 또 사무공간이 있는 집, 야외 활동이 가능한 집 이런 것들을 선호했고요. 또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교외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세 번째 시간으로 세금과 재정지원 항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한동안 주정부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The roughly 11% of Americans who are unemployed worry that a new coronavirus relief package will not.
그런데 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바이든 후보 측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주당 $600가 아닌 $300를 지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해당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바이든 후보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사회보장 축소를 막을 것이며 오히려 노인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사회보장을 튼튼하게 하고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And discussing a possible payroll tax cut or relief, substantial relief, very substantial relief.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급여세 징수를 연기하고 연방 재무부 일반 기금에서 사회 보장 기금에 돈을 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CNBC 방송에 사회 보장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사회보장 축소와 관련해서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대규모 세금 감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방의회가 처리한 세금 감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이 조처가 부자와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Last week, the White House delivered what it called the largest tax reform proposal in U.S. history.
그런가 하면 양도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자체를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 흑인 노예들 후손에게 보상해 주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관련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 가운데 하나로 도입한 기회 구역 프로그램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세 번째 시간으로 세금과 재정 지원 항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입니다. 그대를 잊었다고 생각할 때 그대와의 추억이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Here I am. 함께 듣고 오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심층 보도를 진행 중인 크리스틴 셰머스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셰머스 기자는 미국 언론에서 손꼽히는 건강 전문 기자이자 양성평등을 다루는 젠더 전문 기자이기도 한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I'm Kristen Jordan Shamus, and I'm a reporter at the Detroit Free Press.
네, 제 이름은 크리스틴 셰머스입니다.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서 젠더 건강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는 미시간주 최대 신문이고요. 이 밖에 전국 규모 주요 매체와 방송 등에 기고를 하거나 출연하고 있습니다.
건강 전문 기자는 많이 있어도 젠더 전문 기자는 드문데 어떻게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신 건가요?
It's kind of a long and complicated story. I started out at the Free Press.
길고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요. 프리프레스에서 일한 게 좀 오래돼서 편집국 간부 직책을 맡았거든요. 논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좀 바꿔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관한 사안을 취재하는 젠더 전문 기자로 다시 취재 일선에 나선 겁니다.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이 커진 계기는 뭡니까?
You know, in the lead up to the 2016 election and then after the election of President Trump, I went to the Women's March in Washington.
2016년 대선 이듬해였어요. 당시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렸던 거 기억하세요? 미국 여성 운동의 새로운 활기가 돌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미국 주요 도시 곳곳으로 퍼지면서 이른바 핑크 웨이브, 분홍빛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과정을 현장에서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침 저희 신문의 건강 전문 기자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도 제가 맡았죠. 그렇게 양성평등과 건강 두 가지 전문 분야를 갖게 됐습니다.
건강 전문 기자로서 요즘 주목받는 기사들을 쓰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 매체에서 인용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 청취자들께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Oh, sure. So I interviewed doctors here in Michigan about their perspectives on what the American people can take away from the president's COVID-19 illness.
수많은 의료진을 인터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에서 우리 미국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팬데믹에 직접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짚어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대다수 의료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이러스는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감염 대상을 고르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사태의 원인과 현황, 해법을 보는 정치적 관점이나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써라, 손을 자주 씻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이 세 가지가 제가 만나본 의료진의 공통 요구 사항입니다.
시아머스 기자의 언론 경력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죠. 기자가 된 계기는 뭡니까?
So I've always loved storytelling and writing. Growing up, my parents were huge news consumers. So we got the local newspaper, we watched the TV news, we listened to the morning radio news report too.
저희 부모님께서 엄청난 뉴스 소비자셨어요. 여러 가지 신문을 한꺼번에 받아보시고 텔레비전을 켜면 항상 뉴스만 보셨어요. 그리고 여느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라디오 뉴스에서 정보를 얻으셨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글 쓴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언론 관련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1990년대 중반에 언론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곧바로 신문사에서 일했어요.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 합류한 지는 15년 정도 됐네요. 그걸 포함해서 언론에 몸담은 게 거의 25년이 돼갑니다.
약 25년을 지내는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은 뭐고 가장 나빴던 일은 뭔가요?
So, you know, it's funny in this business, the best and the worst moments in a career can be intertwined. So I think about the 9/11 terrorist attacks and how devastated I was on that morning in 2001.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이 한 가지 사건으로 중첩이 돼요. 바로 9/11 테러 사태입니다. 신문사에 출근할 준비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당시 MBC 투데이쇼 진행자인 케이리 큐릭과 맷 라워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뉴욕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충돌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하는 걸 화면을 통해서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기자로서 당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And when I got there, the way that the newsroom pulled together was so inspirational. We were all suffering. Many of us had friends family who lived and worked in Manhattan, and we had people we cared about who were in those towers that day.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곧바로 출근했는데 저희 편집국에서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기자들 중에 뉴욕에 사는 가족, 친지를 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도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근무하는 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냉정을 잃지 않고 신문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담당 분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쳤어요. 그렇게 그날 호회를 발행했고요. 다음 날 아침 정규신문 발행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언론인들의 헌신과 사명이 이런 거구나라고 감동했어요.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신 뒤 지금은 전문 기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동안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Yeah, I have. When I first started out, it was really challenging to get people to take me seriously because I was both young and a woman. So sort of a double whammy. And then I took an editing.
말도 마세요. 초년 시절에는 저를 기자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리고 여자였으니까 이중 차별의 대상이었던 거죠.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장이 됐는데 남성 부하 기자가 지시를 거부하는 일도 많았어요. 제가 나이 많은 남성이었다면 그 기자가 저를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책임자나 관리자가 되더라도 걸맞은 대우를 안 해줬었다는 말씀이군요.
Yeah, there were also really few women in the newsrooms where I worked who were both leaders and mothers. Every woman in a top editing role at the Free Press back then had no children or had adult children who had moved away from home.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책임자나 관리자가 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시 저희 편집국에서 보직 간부가 된 여성은 자녀가 없거나 장성한 아이들을 독립시킨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여성의 사회 활동과 가사 노동을 병립할 수 없다고 보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hesitate to put a number on that. I think journalists are holding their own despite attacks on press freedoms from the president who's called us enemies of the people. But certainly
딱 집어서 점수를 매기긴 제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국민의 적이라고요. 그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적대적 환경이 조성된 게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중을 상대로 언론의 신뢰를 지켜내는 건 언론인들 자신의 몫이라고 봐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힘 있는 사람들이 감추려는 진실을 밝혀내서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언론을 가리켜서 민주주의의 네 번째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언론의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news organizations to elevate a diverse group of people and put them in leadership roles.
언론이 나서서 그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집단 구성원들이 지도자로 일어서는 데에는 언론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유색인종, 종교적 소수자,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하는 곳이 이상적인 사회고요. 그런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언론이 길잡이가 돼야 하는 겁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크리스틴 셰머스, 젠더 건강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한 유쾌한 로맨스 영화 Crazy Rich Asians 함께 보면서 Stand Up To, 무엇에 맞서다라는 재밌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뉴욕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는 레이철, 그녀에겐 1년 정도 사귄 멋진 남자친구 닉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닉은 친구의 결혼식에 갈 겸 자기 가족을 레이철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고향인 싱가포르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곧 레이철은 닉이 어마어마한 부잣집 도련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 레이철과는 차원이 다른 남자친구. 예상한 대로 그의 친구들과 집안 사람들은 레이처를 곱게 보진 않는데요. 영화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들어볼게요. Stand up to. 잘 들어보세요.
I really admire you. It takes guts coming all the way over here, facing Nick's family. Another breath. I know this much. You will never be alone.
You know,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 Eleanor.
Well, you, not me. Oh, God. She can't know I was ever here.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ie Eleanor. 조금 빨랐는데 잘 들어보셨나요? Stood up. Stand up의 과거형이죠. Stand up 하면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stand up to someone, stand up to something, stand up에 to가 붙었어요. 어떤 뜻이 될까요? To 하면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stand up to 하면 무엇에 맞서다, 대항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challenge, 도전하다, 맞서다, confront 역시 맞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Stand up to injustice, 부당함에 맞서다. Stand up to bullies, 괴롭히는 사람들에 맞서다. Stand up to inequality, 불평 등에 맞서다. We will stand up to racism together. 우리는 함께 인종차별에 맞설 것이다. We will stand up to racism together. We will challenge racism together. I had to stand up to my professor. 저는 교수님께 맞서야만 했어요. Stand up to my professor. You have to stand up to someone who doesn't treat you with respect.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You have to stand up to someone who doesn't treat you with respect. You have to confront someone who doesn't treat you with respect. 그럼 영화 장면에서 나온 대사.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ie Eleanor. 어떤 뜻인지 쉽게 이해되죠? It's about time. 그럴 때가 되었지. 어떤 때가 되었냐? Someone stood up to, 누군가가 맞설, Auntie Eleanor, 엘레노어 고모에게, stand up to, 누구에 맞서다, 무엇에 대항하다. 엘레노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자 여러모로 미국적인 레이첼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녀는 아들 닉과 레이첼의 사이를 반대하죠. 하지만 레이첼은 가족과 친구의 도움으로 엘레노어에게 맞섭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다른 환경에서 온 두 사람의 앞날을 걱정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레이첼과 닉은 난관을 헤치고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stand up to, stand up to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really admire you. It takes guts coming all the way over here facing Nick's family. Another day, another breath. I know this much. You will never be alone.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 Eleanor.
Well, you, not me. Oh, God. She can't know I was ever here.
Stand up to bullies. Stand up to injustice. Stand up to. 무엇에 맞서다, 대항하다.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